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1일 가자지구 남부 지하터널에서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하갈이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인질들은 이스라엘 군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마스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이스라엘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명 중에 이스라엘계 미국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 씨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음악 축제에 참가했다 납치된 골드버그 폴린 씨는 4월 말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 등장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이제 막 23살이 됐으며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골드버그 폴린 씨 부모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남은 인질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 협정에 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델라웨어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이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8월 31일 시작됐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1일부터 부분적으로 교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AP통신 기자들은 31일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서 약 10명의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하는 걸 봤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소아마비 백신 접종은 이곳에서 25년 만에 처음 10개월 된 아기에게서 사례가 발견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진은 이 아기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백신을 맞지 않아서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부분 마비된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9일까지 계속될 것이며 하루 8시간씩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이 백신 접종은 10세 이하 팔레스타인 어린이 약 6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우크라이나가 1일 모스크바 인근 정유 공장과 발전소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크루스크, 벨고로드 등에서 15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과 언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정유 공장과 코나코보 발전소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겨냥하면서 떨어진 파편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여러 대의 드론이 모스크바 정유 공장을 공격했다면서 공장 내 별도의 기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화재가 진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인근 도시 트베리에 있는 코나코보 발전소 근처에서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전기와 가스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에 러시아 방공부대가 우크라이나가 밤새 발사한 드론 158대를 파괴했으며 이 중에 9대는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 상공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1일 야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31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근처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류더진 대변인은 3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필리핀 선박이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고의로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필리핀 관리들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은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세 차례 들이받아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필리핀 팔라완주에서 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사비나 암초 근처에서 며칠 만에 두 번째로 발생한 것입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제2 타리엘라 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괴롭힘과 협박 행위, 긴장 고조 행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해경은 사비나 암초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할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8월 31일 남중국해 사비나 암초 부근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작전에 대해 위험하고 확대된 행동을 한걸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인뉴스 박영섭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최대간 외교 문건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말에 물러나고 내년 1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합니다. 윤 기자, 캠프 데이비드 협력 3명 중 2명이 물러나는 것인데 3국 협력이 계속될까요?
예, 저 관련해서 핵심은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예, 방금 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정상이 합의한 협력은 한미일 세 나라에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바뀌면 어떤 것이 국익인지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 대선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현재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미한일 안보 군사 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대체로 관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견고한 3국 간 협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한일 협력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접근에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공조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3국 공조는 그 기본 틀이 대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와 외교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한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강력한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대결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번에는 또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다른 인식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여전히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상정한 경우죠. 그 행정부의 접근과는 다소 배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기자,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선언한 마당에 왜 지금 서울에 오는 걸까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이 아직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9월 6일이나 7일께 서울에 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한두 가지 목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월 말에 일단 기시다 총리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 이것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공식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일종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기시다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 커다란 외교적 업적 성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자. 아마 이런 메시지를 낼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조금 전에도 나온 그 캠프 데이비드 협력입니다. 한일 관계만 그 개선된 것이 아니라 미한일 협력 관계도 기시다 총리가 그 재임하는 동안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그 협력 관계도 계속 이어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아마 서울에 내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신문을 보면 한일 간의 강제징용 등 아직 해결 안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극적으로 개선의 계기를 맞았고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드러났었던 그 지적들이죠.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중단됐었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가했었던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진전이었고요.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배상 문제 이것을 놓고 아직 그 말하자면 그 피해자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랜 그 현안이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지는 독도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휘발성이 굉장히 큰 사안인데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독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자신들의 주장을 역사 교과서에 기술해서 계속해서 후세에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그 한일 간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계속 여전히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또 문제가 되고 또 한때는 수그러들기도 하고 한 이슈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시다 총리는 올해 초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여러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초반에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그 관심이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지만 또 3월에는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상이 그 담화를 내고 더 이상은 일본과 이런 회담 뭐 이런 것을 추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5월에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몽골에서 북한과 일본이 비밀 접촉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9월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면은 아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아마 후임 일본 총리한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일본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 추진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냥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북일 관계 또 북일 외교 관계 이런 것은 양쪽에 어느 정도 그 정치적 수요가 있다.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일본과 저거 수교할 경우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맺을 경우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약 100억 달러에 가까운 청구권 일종의 손해배상이죠. 일제 강점에 대한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놓칠 수 없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또 일본도 납치 문제를 말끔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근접한 국가인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일본 외교의 커다란 그 숙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이것이 해결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북일 관계, 외교 관계 수립, 국교 수립은 계속 그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는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 회동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추가적인 만남,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퇴임 이전에 그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그 자민당 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한다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새 정상의 회동이 한 번 더 이뤄질 가능성은 유엔 총회장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이제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합의나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고요. 다만 이 세 정상이 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 이걸 통해서 삼각 협력을 유례 없이 강화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떠나는 그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작별 인사 차원의 그런 의전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가 희망하는 대로 자신이 유엔 총회 참석이 현실화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질서가 계속 되겠지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면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기존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외교 노선, 예를 들어서 동맹을 강화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토를 강화하는 그런 그 전통적 외교 노선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재선이 성공한다면 트럼프 1기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또 고립주의 또 동맹국에 대해서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고 또 푸틴과 시진핑 같은 권위주의적인 그 지도자들과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 외교를 하는 그런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투표일이 11월 5일로 이제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한3% 정도 앞서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그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후보로부터 이제 후보직을 물려받은 이후에 민주당 후보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 지금 드러나고 있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는 대부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두 달여 기간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경합주가 중요하다고 통상 얘기하는데, 경합주가 왜 중요하고 또 현재 판세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경합주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그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의 표심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주다. 어떨 때는 민주당을 찍고 어떨 때는 공화당을 찍는 주라는 뜻인데요. 대개
네.
이제 7개 주, 그러니까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주들을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경합주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미국 선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50%, 그러니까 270명을 확보해야 이기는데 주별로 그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제, 그러니까 주단위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한 7개 경합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야말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정치 전문 매체죠. 더 힐이 8월 25일 그 경합주를 대상으로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대개들 보면은 49대 48, 또 어떤 때는 48대 48 등으로 오차 범위 내거나 또는 거의 같은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아마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뭐 2%, 3% 정도 앞설지 몰라도 열세를 쥐고 있는 경합주에서는 거의 지금 동률,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정도의 그 여론 향배에 따라서 승부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23일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선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예, 사실 그건 두고 봐야 될것 같은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 독자적으로 그 말하자면 선거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지지율이 한5% 정도에 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 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이그 유리한 국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던 표가 고스란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갈지는 사실 대부분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투표장에 안 가고 그냥 사표가 되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미미한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보기에는 사실 그 어렵고요. 특히나 그 여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말하자면 그 정도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많은 언론은 오는 10일 개최될 TV 토론이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해리스 트럼프 후보가 그야말로 5차 범인의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유권자,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 유권자들 한 1, 2%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런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그 TV의 힘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그 트럼프 후보 간의 그 TV 토론이 열렸는데 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노쇠하고 그야말로 말을 더듬고 그야말로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그 미국의 일반인들이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이 무슨 정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TV 토론에서 얼마나 활기 있고 그 토론을 잘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TV 토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플레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미 대선에서 경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가솔린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실업률, 주식 동향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후보자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밖에 다른 국내 문제들로는 이민 문제라든지 낙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거의 뭐 180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번에 대선 후보 그 수락 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원을 하고 나토와 그 동맹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후보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2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썼는데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돈이 계속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 또 푸틴과의 어떤 개인적 친분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마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도 상당히 갈릴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2개 나라로 구성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종종 내비쳤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어떻습니까?
해리스 후보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서유럽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말하자면 부상과 또 침공 가능성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토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토는 사실 미국의 방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해외 주둔 병력의 가장 많은 숫자가 나토군으로 지금 사실 독일에 주둔해 있는 것으로도 그런 상황들은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가 부정적인 나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이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서 유럽의 방어는 유럽 국가들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미국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내는 비용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각국의 방위비를 인상할 것을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임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면서 현재는 이 나토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가 그 목표였던 2%, 방위비 2% 증액을 상당 부분 지금 달성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이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방위비 증대분을 나토 회원국들이 3%까지 인상할 것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과 나토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계속해서 현안으로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그 8월 22일 날이죠. 그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그 해리스 후보는 그 본인의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에게 아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청과 호의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트럼프와 같은 그런 개인적 친분, 이걸 활용한 이런 외교 대신 전통적 외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죠. 평소 뺄 하는 얘기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 맞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야구보로 김정은에게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인식이 상당히 틀리다.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 주의할 것은 개인적인 인식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적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주 틀릴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해리스 또 트럼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아마 그 북한에게 대한 접근법은 아마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그런 중간 단계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공화당 모두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를 했는데 이걸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을 하겠다는 신호로 볼수 있을까요?
그 정강정책에서 삭제된 것을 북한과 핵 군축을 하겠다는 신호로 바로 연결해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정강정책이 행정부의 정책을 규정 짓는다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정책의 기본 틀을 그 집권 정당이 제시하는 건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기본 인식에서 사실 공통점은 이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그런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했다거나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잠깐 나왔지만 얘기가 이 군축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증대를 막는 데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점은 그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이 군축 협상의 시작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추가 생산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생산 중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는 그런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포기한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목표로 갖고 북한과 외교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북한이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을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 공격기를 현지에 지도했는데 이게 어떤 무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자폭무인기죠. 그러니까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공격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또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 무인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역할이 큽니다. 이 북한의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흔히들 자폭 무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탱크를 겨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무인기가 수직으로 낙하해서 이 한국의 이 탱크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서 폭발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 한국군의 천궁2를 연사케 하는 모의 표적도 파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탱크 공격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상당히 그 주목해야 될 것은 무인기가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생산 비용이 다른 무기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아울러서 인공위성이나 이 정찰기를 동원하지 않고도 적의 전차 등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 무기로 지금 무인기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이제 이 새로운 무인기 개발을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과시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폭형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더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로 북한이 독자 개발한 무인기로 볼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것을 그 한국이나 그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아마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이 무인기가 갖고 있는 그 가오리 모양의 그 삼각날개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왜 이것을 주목했냐면은 이번에 북한이 개발했다고 공개한 그 무인기가 이스라엘이 개발한 그 무인 항공기 하롭이라는 무인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란쳇이라는 무인 공격기가 있는데 이것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지금 상당히 긴밀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일종의 설계도 또 기술 지원 이런 것을 받아서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확실한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 북한은 무인기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상태고요. 그런 맥락에서 무인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무인기 공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러시아는 관련해서 이란제 무인기를 수입했다는 그런 정보도 있었고요.
네.
이번에 북한이 무인기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과시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겠지만 그중에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죠.
네. 최 기자, 한국군이 이 자폭형 무인기에 대응할 만한 방어 무기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이 갖고 있는 탱크에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는 무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옆으로 날아오는 일종의 뭐, 대전차,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 탱크 덮개, 탱크에서는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죠. 탱크 덮개를 향해서 90도 각도로 수직으로 그 공격하는 이런 무인기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보니까 하얀 인민복에 빵모자 차림이던데 이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분석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실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그런 폐쇄된 사회고요. 그한 예를 보면 이 바로 얼마 전에는 김정은 초상 배지 그리고 대형 초상화를 제작한 것 그리고 또 김일성 30주기에 지난 7월이었죠. 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을 들어서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우상화 그리고 또 김일성 김정일 선대 후광 지우기라고 이렇게 관측했었거든요.
네.
이 그런 관측이 이제 한 달여 전에 있었고 이번에 빵모자에 하얀 인민복을 다시 할아버지 따라하기라고 한다면 사실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상호 배치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네요.
김 위원장의 동정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VOA가 그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그 미국의 그 무기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는데요. 한 두세
네.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아마 그 새로 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의 것을 본딴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는 이란산 무기와 비슷하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직까지는 큰 위협은 아니지만 대량 생산되면은 상당한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한편 미국 국방부도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을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방 공업 기업소들이 생산한 240mm 방사포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게 신형 방사포라고 하는데 뭐가 개선된 건가요?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신형 방사포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능 검증 시험 사격에서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요, 이 오래된 무기 체계입니다. 이게 장사정포에 해당되는 걸로 한국의 그 말하자면 휴전선 부근에 가까운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 체계인데요. 이 방사포는 1980년대 무렵에 생산된 무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됐고 이 최대 사거리도 4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 전력에 비해서는 좀 열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그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이 정밀도와 사거리를 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일 정상회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소식과 함께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북한에서 열차원으로 일했던 탈북민이 있습니다. 8년 동안 북한 무산 승무대 열차원으로 근무한 탈북민 조경희 씨인데요. 최근 한국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사회 통합 토크 콘서트 남북 더북의 열차 승무원 편에 나와 북한에서의 열차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조경희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임산부가 탔었는데 거의 도착해가지고 열차 안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겨울 자켓 저희 승무복이죠. 그걸 막 벗어서 산모한테 막 덮어주고
남북 더보기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 조경희 씨가 북한 열차원으로 일하면서 한 승객이 열차 안에서 출산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승객의 출산을 돕고 도착지에서는 바로 병원에 인계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 딸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조경희 씨는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먼저 행사에 참여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열차 승무원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해서 또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간만에 내가 북한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겠구나 하고 기꺼이 참석한다고 약속했죠. 열차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손님들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상 손님 그런 손님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너무 좋았죠. 옛 추억을 떠올려서 저 열차 하는 시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라서 그런지 그 시절만큼은 진짜 나만이 와서도 못 누려봤어요. 그런 행복한 순간을. 오늘 너무너무 그 시절을 떠올려서 좋았어요.
조경희 씨는 이 평양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열차원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결국 열차를 타고 평양에 가진 못했지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무산 승무대 열차원이 되었습니다.
전 원하는 걸 좀 꼭 하는 성격이라서 처음에는 뭐 평양 같은 데 가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청진 승무대에 들어가면 평양 같은 데 가거든요. 무산 평양 해가지고 근데 청진 승무대도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막내라서 기숙사 생활 절대 못 시킨다고 무산 승무대에 날 넣은 거예요. 아버지 인맥으로. 그래서 무산 승무대, 무산 청진밖에 그래서 못한 거죠. 북한은 서류 면접은 따로 없고 인맥으로 어쨌든 아버지가 넣었잖아요. 그냥 우리 승무대 대대장, 대대장을 만나는 게 면접이에요. 그냥 대대장 방에 가서 이렇게 면접 한번 보고 대대장이 오케이 하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면접 봤어요.
자신이 원하는 승무대에서 근무하진 못했지만 조경희 씨는 일단 열차에 타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열차에 타고 이동하는 것, 그리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순간이 즐거웠다고 하고요. 남북한 열차원에 같지만 다른 점도 얘기했습니다.
북한도 똑같아요. 미소, 친절. 항상 열차 타면 손님들한테 웃어야 되고 너무 진상 손님들한테 같이 싸워도 돼요. 지금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잘릴까 봐 민원한테 욕먹거나 막 해도 아, 네 이러지만 북한은 같이 싸워요 그냥.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역을 출발하고 도착할 때마다 열차원이 직접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여기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열차 떠날 때 딱 올라서 열차 방송도 있긴 하는데 매 칸마다 열차원들이 한 명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중간쯤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무산역을 떠나 청진역까지 가는 154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첫 번째 칸은 화물칸, 단속칸, 군인칸, 그다음 일반 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담당 열차원이나 여객 전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거든요. 그리고 매 역마다 도착하기 전에 다음에 도착하려고 아무 역입니다. 내리실 손님들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는 안내방송하는데 우리는 중간에 가서 다 수동이죠 그냥.
남북 더보기에서는 남북한 출신의 열차원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통일 이후 가보고 싶은 목적지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조경희 씨의 소감도 들어봅니다.
최대한 느낀 게 남한과 북한이 같은 게 많더라고요. 한민족이라서 그런지 아 이래서 한민족이구나 하는 걸 더 새삼스럽게 느꼈고 뛰어나게 뭐 통일운동을 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통일도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자신이 원하던 직업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던 이 조경희 씨가 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근할 수 없는 상태에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른 데 가서 잠수를 탔다가 그다음에 그 두만강 건너서 탈북하는데 두만강이 키 막 넘는 데도 있는데 모르고 들어가면 빠져 죽거든요.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미리 길도 알아보고 어느 쪽으로 가면 얕다. 그런 거 미리 다 알아보고 탈북하는 길이 그냥 내가 살 길이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10년 살았죠.
그렇게 2008년 한국에 입국해 15년째 정착하고 있는 조경희 씨는 처음 한국에 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또 다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 입학과 자격증 시험까지 다양한 배움의 시간을 거쳤고요. 현재는 춘천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많이 따고 그래서 지금 춘천시청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수도요금 민원 상담. 8년 정도? 이제 8년 동안 하다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웬만한 민원들은 처리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일단 불만을 들어주죠, 일단은. 그리고 들어주고, 아, 지금 이런 게 불만이시군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주고, 해결 못한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딱 얘기하고. 근데 일단 듣는 거 잘 들어주면 한 수 꺾여요, 민원도.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하는 민원들도 많아요. 친절하다고 오면 저만 찾고 단골 민원들이 많이 생겼거든. 그때면 아, 네, 일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경희 씨에게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또 다른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의 목표보다는 딸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이날 현장에서는 엄마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딸 조신혜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사 소감에 대해 들어봅니다.
항상 한국에서 엄마를 보면서 와 우리 엄마지만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공부도 되게 여러 개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 못하는데 뭐 긴장되고 근데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재치 있게 말을 하는 모습 보면서 와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엄마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옛날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좋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질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재밌었고 되게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조신혜 씨는 자기소개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99년생 26이고요. 저는 이제 엄마가 탈북해서 중국으로 갔을 때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때 엄마랑 같이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지금은 완전 그냥 사회초년생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교 졸업한 지 2년 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연기과를 졸업을 했는데 배우를 꿈꾸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극단에서 이제 배우 겸 조연출 겸 공부를 하면서 간간이 공연도 올리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를 바라보며 조신혜 씨 또한 위로와 힘을 많이 얻는다고 말했고요. 끝으로는 수줍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냥 엄마도 해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내야겠다.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엄마랑 되게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그냥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같아. 엄마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그러면은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아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멋있고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뭐든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고 아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
마지막으로 조경희 씨는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던 단 하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는 건데요. 지금도 그 상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꿈을 못 이뤘잖아요. 평양 못 가봤잖아요. 아무나 못 가거든요. 거기는. 증명서 떼기가 되게 힘들어요. 열차원인데 갈 기회가 없어 못 갔죠. 내가 남한에서 열차 승군하는 일을 상상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50대 지나서도 받아준다면 통일되면 여기 남한 열차원복을 입고 평양까지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매일 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일 가자지구 남부 지하터널에서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인질들은 이스라엘군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마스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이스라엘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명 중에 이스라엘계 미국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 씨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이제 막 23살이 됐으며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골드버그 폴린 씨 부모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남은 인질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계속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일 모스크바 인근 정유 공장과 발전소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크루스크와 벨고로드 등에서 15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과 언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정유 공장과 코나코보 발전소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격추하면서 발생한 파편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여러 대의 드론이 모스크바 정유공장을 공격했으며 공장 내 별도 기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는 화재가 진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인근 도시 트베리에 있는 코나코보 발전소 근처에서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방공부대가 우크라이나가 밤새 발사한 드론 158대를 파괴했으며 이 중에 9대는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 상공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발표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1일 야간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8월 31일에 시작됐다고 가자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백신 접종을 위해 1일부터 부분적으로 교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AP통신 기자들은 31일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서 약 10명의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하는 걸 봤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소아마비 백신 접종은 이곳에서 25년 만에 처음 10개월 된 아기에게서 사례가 발견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9일까지 계속될 것이며 하루 8시간씩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이 백신 접종은 10세 이하 팔레스타인 어린이 약 64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31일 공화당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있을 TV 토론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토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라이브 마이크 토론을 허락하지 않은 측근들에게 항복하고 있다면서 그의 팀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도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크를 계속 켜두는 걸 선호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마이크를 켜놓고 진행하는 이른바 한 마이크는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음소거 마이크는 토론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CNN이 주최한 TV 토론에서 인지력 논란이 일면서 대선 경쟁에서 물러난 이래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자리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31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근처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류더진 대변인은 31일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안경비대와 경비대 선박과 고의로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필리핀 관리들은 중국 해경 선박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은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세 차례 들이받아서 피해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